둥근 지구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고 싶어하는 콜럼버스. 그런데 스페인 총리는 이미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시기하며 몸상가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콜럼버스는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을 봐요. 뭐가 보이죠? 궁전, 교회들의 첨탑, 문명, 하늘을 찌르는 종탑. 모두 나 같은 몸상가가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입니다. 제라르드 파르디유, 아만드 아산테, 시고니 위버가 출연하는데요. 콜럼버스의 항해 500주년을 기념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그의 업적, 역경을 그린 영화인데요. 1492, 천국의 정복, 지금 만나봅니다. 서쪽 바다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에스파냐 왕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콜럼버스는 어린 아들 페르난도를 데리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의 모습을 보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의 의지를 더욱 불태웁니다. 15세기 말 유럽은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 백길로는 너무 멀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서쪽 바다로 항해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땅이라서 끝까지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그곳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공포와 미신이 난무했는데요. 또 기존의 권리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귀족들의 탁상 공론까지 콜럼버스의 제안에 제동을 겁니다. 당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합병된 에스파냐를 통치하고 있던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지원해 1492년 드디어 산타마리아 호를 비롯한 세척의 배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난관을 헤치면서 예정의 두 배가 넘는 2개월여 동안 서쪽으로 항해하던 콜럼버스 일행은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하는데요. 그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식민지로 개척을 시작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수록곡 중에서 반젤리스의 28th Parallel, 위도 28도선이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 500주년을 기념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의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제라르드 파르디오가 콜럼버스 역할을 맡았는데요.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의 여정은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크기의 대형 범선 세척을 제작해서 촬영에 사용한 이 작품은 당시 대단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주관사인 콜럼버스 기념 사업회와 저작권 문제로 콜럼버스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1492, 천국의 정복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야망,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92 천국의 정복 음반의 두 번째 곡목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의 원제이기도 한 Conquest of Paradise라는 곡은 비장미와 웅장함 속에서 절묘하게 뒤섞인 서정미가 돋보이는 곡이기도 한데요. 힘차고 의미 있는 출발을 할 때, 그런 장관들이 연출이 될 때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죠. 산타 마리아호를 비롯한 세척의 선박이 신대륙을 찾아서 안달루시아의 팔로스항을 힘차게 출항할 때 신대륙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또 교회의 종탑에 큰 쇠 종을 달아올리는 힘든 공사를 할 때 또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흐르는 음악인데요.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주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천국의 정복 함께 듣고 오시죠. 주인공인 콜럼버스 역으로는 당시 프랑스 국민 배우라고 칭송받던 제라르 드 파르디오가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콜럼버스를 아주 순수한 이상주의자로서 탐험가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콜럼버스는 신앙로의 개척에 따르는 황금과 향료 등 부의 창출에도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구가 둥글다는 기존의 학설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내려는데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콜럼버스를 지나치게 미화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우를 비롯한 세척의 범선으로 신앙로를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영화 에일리언의 주인공 시고니 위버가 맡았습니다. 품위 있고 호방한 성격의 여왕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펼쳐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이 영화를 여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가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데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16세기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기에도 광기와 비합리성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 또한 극심했는데요.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으로 약 3만 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492년에 개종하지 않은 자들은 국외로 추방이 됐는데요. 지리적으로도 계속 통합을 해 나갔는데 영화에도 이슬람이 지배하던 그라나다를 함락하는 장면도 삽입돼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에스파냐인들은 탐험, 정복, 상업활동을 하면서 가공할 만한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말과 칼, 창을 이용한 대량학살과 원주민 강제 노역이 자행됐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영광, 원주민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반젤리스의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함께하고 있는데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럽인으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역사의 시작이었겠지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민의 관점에서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공헌에 감사하는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도시와 주에서는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 제도를 도입하고 원주민 학살과 문화 파괴를 자행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겹치면서 콜럼버스 대신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인 토착민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사우스 다코타주가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1990년 아메리카 원주민의 날로 전격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시로는 처음으로 1992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버몬트,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콜로라도주 덴버시, 포틀랜드, 엘버커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죠.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닌데요. 콜럼버스의 고향인 이탈리아,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했던 스페인, 그리고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남미의 콜롬비아 등 미주 대륙의 몇몇 나라도 콜럼버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현재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고 이 섬들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하마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곧 내륙을 탐험했고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유럽인들은 미주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당시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을 뜻하는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이어서 콜럼버스 데이는 특히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날인데요. 이 콜럼버스 데이는 사실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차별당하던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출신인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중남미계 주민들도 콜럼버스와 스페인 왕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콜럼버스 덕에 스페인 문화가 미주 대륙에 전파돼서 콜럼버스 데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West Across the Ocean Sea, 바다 건너 서쪽으로 들어보시죠. 1492 천국의 정복은 당시 약 4,7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만든 대작 영화인데요. 북미에서 약 7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과 호흡을 맞춘 음악가 반잘리스의 음악들은 작품의 영상미를 뛰어넘고도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음악을 들려줬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불의 전차의 주제곡으로 1982년 아카데미 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한 반잘리스의 역할이 이 영화에서 컸죠. 그리스가 낳은 최고의 영화 음악가로 성장한 그는 블레이드 러너, 알렉산더 등의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Eternity, 영원입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누군가 살고 있었다면 개척이 곧 침략이다. 영화보다는 영화 수록곡이 더 빛났던 작품이었다. 신항로 개척보단 도달 후에 희망이 좌절된 데 초점이 맞춰져서 지루했지만 그래도 대작이었다. 콜럼버스를 조금 미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제외하면 최고의 영화였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일간신문 인디펜던트 평론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492, 천국의 정복은 길고 정지된 텅 빈 선체다. 오래된 질서가 신세계에 부딪히는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주간뉴스 잡지 뉴스위크의 평론가는 거의 5천만 달러에 달해서 탄생한 이 대서사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묵시카 and the horse, 콜럼버스의 의견과 행동에 불만이었던 귀족 묵시카와 말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주민인 우타판이 신대륙 건설에 동참하다가 결국에는 본래의 모습인 원주민으로 돌아가는데요. 원주민 우타판이 마지막에 콜럼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말을 배우도록 하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모든 공로는 동시대 다른 탐험가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콜럼버스에게 남은 건 세월을 낭비한 실패한 탐험가라는 오명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뿐인데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동시대의 비난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는 선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콜럼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이 있는 곳엔 지옥도 항상 같이 있었기에 결국은 실패였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각색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가 인솔한 세척의 배 이름이죠. 핀타호, 니냐호, 산타 마리아호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 종교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입니다. 미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미국 종교학회는요, 종교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1909년에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 관련 학자 만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전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협회로 창립됐지만 현재는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신앙조직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종교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종교학의 역할을 연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학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가 창립 후 1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 학자를 회장으로 선출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만나보실 박진영 교수인데요. 현재 이 단체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 종교학과 교수인데요. 주로 불교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미 종교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들어보시죠. 네, 박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철학과의 교수 그리고 학과장으로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종교학회 회장에 오르게 되시는데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첫 사례가 되신 거죠?
미국에서 서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회장직도 그렇게 되죠. 서구 종교라고 하면 뭐 기독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그런 종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백인 남성분들 그리고 약간의 백인 여성분 학자분들 그런 분들이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동아시아계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동아시아계 종교를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서 이제 작년에 부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이 됐고, 이제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자동적으로 올해 11월부터 이제 내년 11월까지 차기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President Elect라고 하는데요. 차기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부터 그 다음 11월까지 이제 회장으로 3년 동안 계속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투표가 기술적으로는 부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였고요. 2011년 11월부터 부회장이 되셨고 2024년 11월에 회장 임기를 마치시네요. 그런데 회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미종교학회 안에 추천을 하는 그러한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두 명을 후보로서 이제 일단 결정을 하면 다시 이사회에 올립니다.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10월에 한 2, 3주 동안 이제 투표 기간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분은 중국계 미국인 남자분 교수인데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용지를 받아보고 나도 어머나 그랬더니 그 친구도 어머나 그러면서 나한테 이메일을 막 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미쳤다 그러면서 너 나오는 줄 알았으면 나 안 나갔는데 뭐 서로 막 이러다가 그 친구가 네가 될 거야 내가 너 찍어줄게 뭐 서로 이러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아, 그런데 이 학회의 주요 활동이 뭔가요?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난 20몇 년 동안 여러 단계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학자의 사회적인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회급에 들어가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어떠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심한 여러 어떤 특정 문제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종교학회는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도 지지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깨우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럼 미국 종교학회 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집안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의 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많지만 전에 이제 이사회원으로서 이사회가 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학자로서 내가 하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할때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안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이너리티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느 퍼센티지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학자들도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학자들이니까 학문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죠.
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떤 배경으로 불교학을 하게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아마 철학에서 시작을 한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부는 연대 영문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철학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사실 동양 철학은 뭐 별로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뭐 그냥 주로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철학 같은 거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서양 철학과 그리고 동양의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가, 그리고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더잘 말해주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를 더잘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인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불교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 보통 철학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어렵고 복잡하고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통념이 있는 것 같은데, 철학이 무엇인가요?
사실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은 되게 복잡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하다. 진짜 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서 네가 뭔가 생각해보면 한줌 흙인데 이런 그러니까 부처의 가장 처음 깨달음이 그것이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가? 서로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만 나의 삶이 꼭 가치 있는 것이고 성공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함께 잘살수 있을까? 고통을 좀 덜하고 폭력을 좀덜 쓰고
그럼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종교 철학의 실용성이랄까요?
저는 항상 철학은 다 같이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가리키는 과목 중에 하나 이제 글로벌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사상들을, 생각들을 함께 볼수 있는, 서양의 사상도 볼수 있고, 동양의 불교 사상도 볼수 있고, 유아 사상도 볼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상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같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는가? 왜이 사회는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사회는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사실 좀더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잘 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편으로는 진짜로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인간은 왜 이런가 라는 절망이 오면서 그 다른 한편에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종교학이라는 게 인문학 중 하나잖아요. 미국의 인문학의 현주소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과학, 기술, 수학 분야는 여전히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종교학회 자체에서 보면은 그동안 그 인문학적인 것이 인문학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학문도 거기서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학회도 할 수가 없었고 팬데믹 때문에 학교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죠. 학교들이 학자들한테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 활동비를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학회를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경제적으로서는 학자들한테 타격이 컸고, 종교학 자체, 인문학 자체는 일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학교들이 다시 활기차게 되면서 학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00여 년 전에 창립된 세계 최대 종교학자들의 모임인 미국 종교학회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여성이 회장직을 맡았지만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박진영 교수가 최초인데요.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계속 들어보시죠. 네, 교수님, 아시아계 최초로 미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몇 년 전에 미 철학회에 갔을 때는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이 하나였어요. 사흘 동안 학회를 하는데. 근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사흘 동안 학회 중에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만을 가서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하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종교학회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제 학문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됐을 때또 좋은 것은 제가 선출이 됐다는 공고가 나갔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면 진짜로 굉장히 작은 학자들의 그룹인데 우리도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 미 종교학회로서는 최소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미종교학회가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노력을 했어요. 미종교학회가 그러한 서구 중심적인 것을 깨려고.
네, 또 아시아계 여성으로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이 동양 종교 철학자로 오랜 시간 활동하시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네요. 학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하셨거나 목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사실 이게 현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학과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교수가 손을 들고 이야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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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들 듣고서 그래 그러고 지나간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교수가 손을 들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연구까지 있었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글을 출판을 하면 그 글을 딴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좋은 학자의 글이 인용이 됐겠지라고 우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보면 80%인가 이상이 백인 남자의 글이에요. 학문 자체도, 그러니까 이름이 동양 이름이냐, 아니면 서양 이름이냐, 뭐 이런 것이 그 학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자, 끝으로요. 차기 회장, 그리고 회장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실 계획이신가요? 포부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회장단으로 있고 회장이 되는 동안 더 많이 주변에 있는 종교와 학자들이 미종교학회 그 지도자적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좀더 많이 그 서구와 비서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진영 교수는 오는 11월 연례 학회의 주제는 재난과 종교라고 말했는데요. 재난에 관한 종교적 대응, 종교가 보는 재난에 대한 학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10월의 주인공으로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미국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김나경 씨가 북한 음식, 중국 음식, 커피와 차를 파는 음식점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볼 텐데요. 식당 이름이 평양클라스입니다. 서울에서 동영은 기자입니다.
언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오늘 그 손님들 한 8시, 7시 반 사이에 올 거니까 뭐 튀김열이나 뭐 재료들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
네, 냉동새우 그 예전에 그냥 내보내지 말고 한번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내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한 음식점. 평양클라스에서 탈북민 김나경 대표와 직원인 탈북민 이현옥 씨가 인사를 하며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양클라스는 2017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나경 씨가 지난 5월에 새롭게 연 가게인데요. 기존에 맥주를 팔던 호프집을 인계받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같은 고향 출신 탈북민 지인들을 모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니 카페와 호프집이 합쳐진 모습으로 카운터에서는 커피와 차 종류의 메뉴판이 크게 보였는데요. 김나경 씨가 이 가게 이름을 평양 클라스로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또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은 우리 평양이 또 기본 도시로 보니까 그냥 다른 의미는 없이 평양으로 하고 싶었어요. 예. 이 클라스는 이 기존에 하신 분이 원래 클라스라고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것저것 바꾸기가 그래가지고 원래 기존에는 클라스를 그냥 사용하면서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런 가게 운영한다 북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고 싶어서 했어요. 네.
북한에서 김나경 씨는 남강 무역소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각종 무역 일을 하면서 도매업을 했었고요. 음식점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었죠. 사업도 잘 되고 일에 대한 재미를 찾을 때쯤 김나경 씨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한국에 있던 아버지로 인해 보위부에 끌려가게 되고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를 마친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나경 씨는 살기 위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죠.
회사를 하게 되면서 그때 상업 관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중국식으로 샤브샤브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생각지 않게 이렇게 누구 지인이 소개로 가게가 나진 게 있다 와서 안 해보겠냐 이래서 전 술을 안 마시는데 하여튼 이게 호프집을 하게 됐어요. 생각지 않게 호프 겸 주스랑 커피랑 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가 기존에 있던 그대로 인수받다 보니까 그걸 살리면서 자꾸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면은 장사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걸 살리면서 제가 인계받았어요. 네.
김나경 씨는 평양 클라스가 자신에게는 첫 번째 창업이자 두 번째 일터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친척이 있어서 하나원을 졸업하자마자 삼촌 회사에 다닐 수 있었고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친척들을 알게 돼 놀라우면서도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삼촌 회사에서 한국에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조상들이 다 한국분이다 보니까 한국에 친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친척 삼촌분이 그 물티슈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 회사에 다녔어요. 다니고 일하다가 제가 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가게가 돈도 얼마 안 드니까 인계받게 됐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네.
김나경 씨는 기존에 있던 가게를 그대로 받아 운영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색 있는 메뉴로 손님들을 모아야 하므로 메뉴 구성에 관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가게 이름에 맞춰 북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평양 클라스잖아요. 그래서 북한식으로 북한 순대, 감자떡도 이렇게 야채를 해가지고 맛있게 우리 북한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제가 요리 메뉴를 북한식으로 몇 가지를 넣었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 맛있다고 이거 해달라고 저 북한 순대를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다 맛있다고 그 주문이 엄청 많아요. 한국식으로는 순대가 당면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북한식은 야채하고 쌀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탕쳐가지고 들어가고 쌀이 좀 들어가거든요. 잡쌀, 잎쌀 이런. 좀 순대마다 다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 북한 순대는 야채 함께 들어가니까 양파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고소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영등포구 대림동은 특히나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요리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김나경 씨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개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나경 씨는 주변 친구들을 모아 가게에서 특별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젊은 연령층이 오는 것보다 중년분들, 그 다음에는 또 중국분들 일하시고 주말이나 그때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은 오시긴 오시는데 제가 여기서 공연을 좀 가끔 했어요. 우리 여기 위에서 북한 동생들, 공연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가끔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더라고요. 저거를 무대로 만들어서 악기 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반응이 엄청 이 밖에까지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보고 그랬어요.
현재 평양클라스는 김나경 대표를 포함해 3명의 탈북민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현옥 씨는 이제 일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고 했고요. 김나경 씨와는 하나원 동기로 자주 연락하던 사이라고 해요. 이현옥 씨가 전하는 김나경 대표에 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기가 결심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또 애정심도 많아서 많이 우리 불편한 것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우선 자기 사업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예, 책임감도 많고 숙소 여기서 한 1분 거리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구비해주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원래 집은 양주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오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편의를 보장해 주겠다. 자기 힘 좀 같이 모아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됐어요.
이현옥 씨는 같은 동기인 동생 김나경 씨가 창업한다는 소식에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요리 실력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막상 일해보니까 손님을 모으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기는 주로 중국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탈북민이라는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다 지인 소개로 이게 지인 장사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방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많이 좀 이걸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북한에서는 뭐 홍보라는 거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이런 홍보라는 거 잘 몰라요 우리. 그래서 그 지나간 손님들 알고 그것도 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좀 에러 사항인 것 같아요.
가게를 찾은 한 한국 손님은 우연히 예쁜 가게가 있어 들어왔다면서 이 가게 컨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쁘길래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하고 뭐 튀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전에는 그냥 커피 팔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일 끝나고 간단히 술 한 잔 먹고 좋아요.
그리고 김나경 씨는 첫 창업에 도전한 만큼 이곳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했고요. 가능한 한 고향 사람인 탈북민을 더 많이 고용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적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에 뭐 요리도 배우고 좋잖아요. 하나라도 기술을 배우면은 내가 앞으로 뭐 창업을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을 많이 쓰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빙도 해보고 손님들과 대화도 해보고 뭐 요리도 이런 요리도 배우고 저런 요리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좋아요. 저는 편안해요. 같은 고향 분이고 또 같이 한화원 졸업했으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정착으로서도 좋고 저도 그 사람들을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다 같이 잘 살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끝으로 김나경 씨는 평양 클라스를 경험 삼아 자신만의 특색 있는 가게를 더 멋지게 꾸려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요리와 북한 요리가 주라면 앞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연구해 새로운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는 건데요.
아, 저는 그냥 혹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면은 북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힘들면 도움도 주고 웃을 때는 앉아 웃고 그런 생활? 이왕 대한민국에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해온 사람들 내가 잘 되면은 다 도우면서 살고 싶고 가게도 한국 사람들한테 입맛도 맞고 탈북민들도 요리도 잘하네 음식도 맛있네 이런 가게를 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